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은 지역마다 날씨 차가 심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50개 주의 오늘 날씨는 같지 않죠. 알래스카의 경우 사계절이 없고 1년 내내 춥고 눈 쌓인 봉우리가 보이는가 하면 서부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따뜻하고 건조하고 겨울은 포근하고 습도가 높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죠. 미국 날씨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점수가 낮으면 예측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높으면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도시 가운데 예측 불가능 지수가 높은 지역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라피드 시티로 84점입니다. 반면에 예측이 비교적 쉬운 지역의 지수는 30으로 하와이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70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카고 날씨는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뭐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날씨가 화두입니다. 시카고는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 날씨입니다. 4월로 들어서면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11도에서 16도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최근에 이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씨에 시카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요. 지난주 목요일 시카고를 강타한 고온이 1887년 이후 최고였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최고 기온인 섭씨 28도를 측정한 4월 13일 오후 3시경이 기온이 136년 만에 기록을 넘어선 건데요. 이 기온이 최소 3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일부 시카고 지역에 동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시작된 건데요. 눈이 내리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이틀 전 기온은 27도였는데 말이죠. 말 그대로 극적인 변화였죠. 이 동결경보는 일리노이주 여러 지역 주초까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추위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것과 건물 밖에 수도관이 얼거나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어서 뭐 소나기, 뇌우 예보도 나왔는데요. 시속 60마일, 시속 96km를 초과하는 돌풍과 함께 우박이 내릴 거란 예보도 이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시카고 시민들 반소매 반바지 차림의 옷을 꺼내 입자마자 두꺼운 겨울 외투를 다시 껴입고 거친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상청 날씨 예보에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또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tealth Luxury. Stealth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듯합니다. 적의 영공을 조용히 감시망을 피해 날아 정찰하는 비행체. 레이더상의 적을 속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스텔스입니다. 그런데 스텔스 럭셔리는 뭘까요? 스텔스 럭셔리가 유행이라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럭셔리는 조용한 럭셔리, 조용한 명품인데요. 상표가 없어서 명품인 줄 모르는 것을 조용한 명품, 스텔스 럭셔리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대유행의 여파로 이런 유행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한 여배우가 대명사로 떠올랐는데요. 금발머리의 백인 여성 기네스 펠트로우 씨. 그냥 보기에는 수수한 바지에 겨울 코트를 걸쳤는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명품으로 몸을 둘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프라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 셀린느 부츠를 입고 일주일 동안 유타주의 법정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텔스 럭셔리 유행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등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팬데믹 기간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으로 젊은 구매자들이 로고가 두드러진 명품을 원했지만 이젠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스텔스 럭셔리는 이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유행이었지만 최근에 이 거대 정보기업들의 잇따른 감원으로 해고된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유층이 $2,000 이상의 캐시미어 명품 스웨터를 사 입을 때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은 J.Crew나 바나나 리퍼블릭, 빈스 등 기성복 브랜드에서 $400 이하 가격의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좋은 때 과시욕이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크고 화려한 로고와 무늬의 패션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병원도 긱 이코노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란 노동자가 누군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시적으로 고용돼서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국 최대 규모의 병원 시스템 중 일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 등과 유사한 앱을 사용해서 부족한 간호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 앱은 근로자가 교대 근무를 입찰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앱은 병원이 공급에 맞춰 급여를 조정하도록 돕고 인기 교대 근무 시간에 임금을 낮추고 간호사가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급여를 올립니다. 긱 방식을 통해 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족했던 간호사 임시 인력기관과 더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병원이 간호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인데요. 일정 및 급여를 개편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진 후 미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은퇴하거나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문은 다른 사람들은 급여가 더 높거나 일정이 더 유연한 직업을 위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간호사 고용이 1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인도 지원과 재정 지원 이상의 조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절해왔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 변경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핵 공격 대응에 대해서 나토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고요. 중국과 타이완 갈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먼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군수품 비축을 감안하여 큰 지지를 보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해군전쟁대학 테렌스 로리구 교수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다소 놀랐다면서 한국의 이전 입장이 꽤 견고하지 않았냐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이 설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포탄 확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한국의 무기 산업에 대한 그 전반적인 평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로리구 교수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재료로 좋은 품질의 포탄을 저렴하게 판다는 건데요. 또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하는 데 제한을 느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러시아가 미래에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유지하고 싶어 할 거라고 언급했고요. 북한에 대한 무기 제공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러시아의 반응 외에도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법과 선례 등을 따져봐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과 잠수함, 전함의 역량을 주목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성된 현무미사일들을 쌀로 격납구와 잠수함에 실전 배치했다면서 북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해상에서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잠수함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베넷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역량이 완성되진 않았고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레이저 체계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 군당국이 조만간 합동화력함 개발에 나설 계획에 주목했는데요.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생산해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다면 한국은 이 북한 주변에 불의 고리를 만들어서 북한 내부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정말 대단한 능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 언론을 보니까요. 한국 군 당국이 조만간 개념 설계 작업에 들어갈 합동화력함이라는 게 80발 이상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해서 북한 내부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함이라고 하던데요.
네, 한국군은 기존의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이 합동 화력함에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더해서 입체적인 킬체인을 구축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동맹은 물론 한국군 자체 역량도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 뭐 미국을 곧 방문하죠?
네, 백악관이 윤 대통령의 방문 일정 그리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된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국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 뭐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은 사적, 실무, 공식 실무, 그리고 국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의전상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에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하고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거네요. 어떤 일정인가요?
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화요일인 25일 저녁에 윤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저녁에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만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요. 기념 촬영도 합니다.
네, 이번 일정이 5박 7일 일정인 거죠?
네,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윤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그러면은 만찬 행사 다음 날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25일과 26일 백악관 등에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27일에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하게 됩니다.
네, 또 명문대학에도 가네요.
네, 28일에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이어서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하면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 통합전투사령부인 주한미군 사령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자리인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알아보죠.
네,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18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김씨 정권이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지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는데요. 이어서 전략적인 위치에서 전방을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한국인을 더 잘 보호한다면서 전방 방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럭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서 육해 공중에 어느 영역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입증했듯이 육상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김정은이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걸 막지 못했다면서 이 역량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언급했는데 최근에 시험 발사한 거죠. 화성 18형 ICBM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럭케머라 사령관은 우리의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징후 탐지와 경보 발령 시간을 더 단축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럭케머라 사령관은 최고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면서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럭케머라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파괴 위협을 제기한 게 가장 우려된다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운용을 결심했고 신뢰할 수 있는 반격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적국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함께 참석했다고요.
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함께 출석했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개발을 통해서 호전적인 행동을 증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영내 파트너 국가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서면 보고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선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실험에서 강조됐듯이 북한의 군사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은 대량살상무기 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위에 역사적인 재구성이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입니다. TV와 냉장고, 청소기 등 각종 전자, 전기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보려는 것은 바로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입니다. 노트북 코너에 왔습니다. 각 제품에 빠지지 않고 붙어져 있는 스티커가 있네요. 이 제품에 들어간 중앙처리장치, 즉 CPU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스티커인데요. 대부분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인텔과 또 AMD에서 만든 CPU가 들어가 있다는 안내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셨나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란 무엇이고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지,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반도체라는 게 뭐죠?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이 반도체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반도체를 가리켜 일부는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반도체는 한자로 이 절반 반에 전기를 통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뜻하는 이 도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반만 통하게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 반을 뜻하는 세미에 도체인 콘덕터를 합해서 세미콘덕터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작용 원리는 이 반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숫자 0과 1, 이 두 개의 숫자로 이뤄진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통할 때는 1, 그리고 통하지 않을 때는 0을 나타내는 거죠. 반도체는 바로 이런 이진법을 통해서 모든 디지털 기기의 기억과 연산장치에 활용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상식 보고 갈까요? 반도체는 손톱보다도 더 작은 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칩의 기본판 역할을 하는 것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의 기본 소재가 되는 물질이 바로 규소입니다.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리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첨단 IT 산업단지 실리콘밸리의 이 실리콘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IT 산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반도체 도대체 어디에 쓰이죠? 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 기상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의 기본적인 일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반도체가 들어간 것이 몇 번이나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침 5시 반 스마트폰이 기상시간을 알리네요. 졸린 눈을 비비고 화장실에 들어가 형광등 스위치를 켭니다.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야죠. 또 옷을 입고 내려와서 에어프라이어에 베이글을 넣고 데운 뒤 냉장고에서 크림치즈를 꺼내서 발라먹고요. 커피머신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십니다. 의류관리함에 넣어둔 외투를 꺼내 입고 집을 나섭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 반도체가 들어간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자, 하나씩 보죠. 스마트폰과 형광등 스위치, 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와 냉장고, 커피머신, 의류관리함 이렇게 최소한 7곳에 등장합니다. 출근 전까지만 해도 이런데요. 조금 과장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싱 인더스트리 그룹의 던 티우라 최고 경영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 semiconductor in almost every single thing that you buy. Everything that we buy has.
티우라 CEO는 이 센서가 들어있는 제품이나 인터넷에 연결되는 제품 등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지난 20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90억 달러였는데 20년 뒤인 2021년엔 약 556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판매 규모는 46%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한국이 21%로 2위에 올라 있고요. 이어서 일본과 타이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요 반도체 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규모 1위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네요. 자유시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 광고 음악은 꼭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짧으니까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빰, 빰빰빰빰. 아시겠나요? 네,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특히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 즉 CPU 제조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AMD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인텔 CPU의 전 세계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2021년 기준 인텔의 판매 수익은 약 79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약 234억 달러의 3배를 훌쩍 넘긴 규모입니다. 자,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1년 미국의 수출을 보면요. 반도체가 6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제유와 항공기, 원유 등과 함께 수출 탑5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반도체인 겁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 등 이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는 27만 7천 개 달하고요.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를 모두 합하면 185만 개에 달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 과제는 뭘까요?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These chips were invented in America. Let's get that straight. They were invented in America. We used to make 40% of the world's chips.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발명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거의 4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에 불과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일명 칩스법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시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또 반도체 시설 건립 및 연구 개발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카일 스콰이어스 애리조나 주립대학 공학부 학장은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Chips and Science Act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moment to build out capabilities.
칩스법은 일생 일대의 기회로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역량과 기반 시설,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때라며 이 역량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스콰이어스 학장은 말합니다. 이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지난해 12월엔 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를 들여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 기업의 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업체의 투자 발표에 맞춰서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What we're all seeing,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folks.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최근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생산의 주요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동맹체인 칩4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영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가 독일을 공동으로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국의 외무장관은 평화조약에 관해서 협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정치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동유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련이 막을 것 같아서 우려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아시아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서 소련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을 통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신념 때문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주로 미국인이었습니다. 일본 점령군 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1945년 8월 말,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미군의 일본 주둔이 시작됐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했고 연속적으로 일본 전범 재판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을 근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조상과 자연을 섬기는 일본의 고유한 고대 민족 종교인 신도가 국교에서 밀려났고 일본의 교육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일본은 곧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영국, 그리고 다른 연합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UN을 창설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뒤인 1945년 4월 25일에서 6월 26일까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UN 창립 회원국 51개 나라 가운데 50개국 대표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습니다. 1945년 6월 26일 회담에 참가한 연합국 대표들은 새 유엔 헌장에 서명하고 유엔을 영구적인 평화기구로 정착시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UN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UN 창설과 동시에 세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계 경제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나라가 국가 경제를 재건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유엔을 창설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만들고 이 시기에 이런 모든 국제기구 설립 활동의 중심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이 새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조직을 이끌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정직하고 강인하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하룻밤 만에 선서하고 다음 날 아침 눈앞에 놓인 일을 바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물론 아무에게도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맡겨지진 않았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를 통해 이미 배운 사실입니다. 하고 말이죠.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고 어쨌든 대부분 다 잘 해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모더니즘 문학 사조의 시대를 연 여류 작가 윌라 캐더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중서부 개척민들의 불굴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그려 퓰리처상을 받고 미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윌라 캐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은 농업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나라는 갈수록 공업화되었습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동질성을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러 대서양 쪽과 태평양 쪽을 연결하자 거대한 중부 대평원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보헤미아, 독일 등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을 애는 추운 겨울과 이글거리는 여름의 태양을 견뎌낸 사람들은 새로운 개척자가 됐습니다. 미국 여류 작가 윌라 캐더가 그려낸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캐더의 명작 중 대부분은 이들 개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리고 얻은 것, 그들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캐더는 아름답고 간결하게 글을 쓰는 개성을 개발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캐더도 개척자였습니다.
케네디는 1876년 남부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됐을 때 가족은 중서부 지방인 새로운 땅 네브라스카로 갔습니다. 케네디와 네브라스카주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윌라는 레드 클라우드라는 작은 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윌라는 글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새로운 개척지에서는 드문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에 가는 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윌라 케드는 네브라스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케드는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하면서 대학 문학지에 글을 썼습니다. 케드는 1895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문화의 중심지인 동부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거기야말로 생기 넘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대지뿐인 곳, 중서부 문화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케드는 1896년부터 1901년까지 피츠버그 데일리 리더 신문에서 일했습니다. 이 신문사는 펜실베니아주에 있기 때문에 아주 동부인 뉴욕은 아니지만 네브라스카보다는 훨씬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케드는 1900년 소설과 시를 출판했습니다.
케드는 1901년부터 5년 동안 피츠버그 센트럴 고등학교와 부근에 있는 엘리게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903년에는 그녀의 첫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The Troll Garden으로 된 이 책에는 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뉴욕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SS 맥클루어가 이 책을 읽고 케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로 와서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 맥클루어스 매거진의 편집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윌라 케더는 드디어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잡지사에서 일한 건 1906년부터 1912년까지 6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녀를 잡지사에서 떠나게 만든 건 당시 미국의 여성 작가 세라 온 주웨트였습니다. 주웨트는 캐디에게 기록물이 아닌 순수한 소설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1912년 캐더는 알렉산더의 달이라는 첫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에 이르러서는 캐더도 잡지사를 떠나 모든 시간을 창작 소설을 쓰는 데 전념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주웨트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캐더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서부의 농민들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레드 클라우드에는 보헤미아 출신, 프랑스계, 캐나다인, 독일계,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 그리고 그 외 여러 이민 집단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캐더는 그들 혼합된 인종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각자 살고 있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한 사회였습니다. 그녀가 소설에서 다루는 소재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명 작가들이 그렇듯 캐더는 그의 소설이 자신이 묘사하는 세계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랐습니다. 생애 후기에 그는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구가 없는 소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전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소설들은 사회적인 것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작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묘사하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캐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지나간 것들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작품 묘사는 현재와 단절시켰습니다.
알렉산더의 다리 이후 캐더는 두 번째 소설 오 개척자여를 펴냈습니다. 중서부를 배경으로 한 여러 소설의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캐더를 당시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오 개척자여는 보헤미안, 체크,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출신 소그룹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땅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억척스런 삶을 묘사했습니다.
캐더는 그들이 마치 자연의 거대한 힘처럼 살았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적었어도 땅을 소유하고 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캐더의 영웅들은 주인 없는 땅의 이름 모를 개척자들,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의 개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캐더는 그들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길이 열리길 꿈꾸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결코 변치 않는 것, 즉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치 않는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윌락 헤드는 1915년 종달새의 노래에서 계속 새로운 개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은 포기할 줄 모르는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나의 안토니아를 내놓았습니다. 동부 버지니아에서 온 남성과 보헤미아에서 이민 온 여성이 네브라스카 개척지에서 만나 사랑하고 좌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20년대 초 캐더는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판업자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준 사회의 변화가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그녀의 이야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더는 승리보다는 패배에 더 많이 주시를 합니다. 캐더는 더 이상 위대한 꿈에 대해 쓰지 않고 사람의 작아진 비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캐더는 네브라스카를 소재로 한 마지막 작품 잃어버린 레이디를 썼습니다. 2년 뒤에 쓴 또 다른 소설 교수의 집은 그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나온 One of Ours, 우리 것들 중 하나는 사라져가는 개척정신을 슬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으로 캐더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나온 두 작품, 대주교의 죽음과 바위의 그림자는 영웅적인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은 16세기 미국 남서부, 즉 오늘날의 뉴멕시코로 파견된 두 프랑스 신부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종교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극도로 열악한 남서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교사들의 생애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웅대한 뉴멕시코의 자연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초기 작품들이 탄탄한 기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후기의 작품들은 탄탄한 기반 그 자체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 삶의 깊은 불만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스콧 피츠제럴드, 존 도스 파소스 등 신진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윌라 캐더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05년 네브라스카에서 온 여성 에디스 루이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캐더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루이스는 캐더의 편집인이었습니다. 캐더는 생애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캐더는 미국 문학계의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는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 미국 예술문학연구소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캐더는 네브라스카대, 콜롬비아대, 예일대 등에서 명예학위도 받았습니다. 캐더는 73세 때인 1947년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그녀는 동북부 뉴햄프셔주에 묻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서부 정착민들의 불굴의 개척사를 쓴 여류 문학가 윌라 캐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